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최근에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요. 미국 기업의 고용주와 근로자들의 연대감이 약해지고 근로자들이 일에 깊이 몰두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 모두의 업무 몰입도를 알아본 것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직원 몰입이 침체하고 올해 연초에 조금 나아졌는데도 이런 상황이라고 갤럽은 설명했습니다. 직원 몰입이란 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회사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자신의 역할이나 회사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수치로 보니까요, 2023년 한 해 동안 근로자들의 업무 참여도는 33%로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는 갤럽이 2000년부터 미국 근로자의 이 몰입도를 보고하기 시작한 이래 연간 최고치인 2020년에 36%보다 낮고 같은 해 6월 말에 40%였던 것에 대조됩니다. 기업 근무자들의 이 몰입도가 정점을 찍은 것은 10년간의 꾸준한 성장 후에 있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하반기부터 2년 동안 감소하더니 2022년에는 32%의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근로자들의 몰입 추세가 기업의 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각 1%포인트는 미국의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 약 160만 명을 대표합니다. 이 업무 몰입도 저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약 1조 9천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보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이 업무 몰입도와 관련해서 근로자들의 업무 행태를 분류했을 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조용한 퇴사 혹은 시끄러운 퇴사라고 하겠는데요. 조용한 퇴사, 영어로는 quiet quitting은 회사를 조용히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마치 퇴사에 가까운 자세로 최소한의 노력만을 기울인다는 뜻의 용어입니다. 그런데 갤럽에 따르면 2023년에는 근로자의 50%가 이 조용한 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는 이 업무 몰입도,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고요. 16%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는 답까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업의 인적자원 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코메에 따르면요. 시끄러운 퇴사는 직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폄하하고 리더에게 반대하는 등 조직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 시끄러운 퇴사 비율은 2020년 18%에서 지난해 16%로 소폭 줄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1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런 근로자들의 업무 행태 추세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는 사례가 급증했고 또 재택근무가 늘어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갤럽은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사실상 안정화됨에 따라서 근로자의 약 30%가 완전히 원격근무 그리고 50%가 넘는 비율로 사무실과 재택근무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주는 이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2024년 2월 첫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미국의 유명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노믹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유권자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미국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스위프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찍을 것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 그녀의 정치 성향은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으로 알려져 있다고 언론매체 TMZ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중에게 인기가 높은 민주당 여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선 캠프가 2024년 대선을 위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바이든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을 장악한 이후 글로벌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지지를 포함한 대선 전략을 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드필드 앤 윌튼 스트래티지스가 뉴스위크지와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18%가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을 높거나 매우 높다고 답했습니다. 17%는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고 55%는 영향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응답자 중 45%가 스위프트의 팬이고 54%는 팬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뉴스웨크는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스위프트가 대중문화, 스포츠, 미국의 특정 지역 경제 영향을 미쳤다면 정치에는 왜 안 미치겠느냐며 그녀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1월 30일 현재까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스위프트의 공개 지지 표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롤링스톤즈 잡지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A급 유명인의 지지가 아무리 많아도 바이든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스위프트보다 더 인기가 있다고 더 열성적인 팬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텔레파시 칩. 지난 29일 억만장자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가 소셜미디어 X에 뇌 칩 신생 기업인 뉴럴링크의 임플란트, 뇌에 심는 칩을 이식받은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해 이 회사가 마비와 여러 신경질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스타트업이 인간의 뇌에 침을 심는 첫 번째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었고 지난해 9월 뉴럴링크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사람들이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나 키보드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뉴럴링크가 이전에 밝힌 바 있습니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은 전극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뇌파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해석해 기기에 전달해 조작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가운데 뇌의 이식 칩 발전 가능성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뇌질환 환자의 뇌를 관찰하고 전극을 이용한 치료법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억을 읽고 저장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대상인 만큼 안정성을 검증받기 위한 장벽이 많은 상태인데요. 로이터통신은 이달 초 뉴럴링크가 위험물 이동에 관한 미국 교통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비오의 한국어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예요. 지난해 10월 기사가 올랐습니다. 인터뷰 기사였는데요. 네, 북한 주민의 탈북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관련 기사인데 이례적으로 이 영화가 북미 지역에서 개봉관 상영도 이루어졌었고요. 또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 국직한 영화 시상식의 후보로 오르거나 또 수상을 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어서 주목되는데요. 아, 영화에 등장했던 탈북 여성 이소연 씨와 인터뷰 기사입니다. 우선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 비욘드 유토피아는 탈북민 엄마인 이소연 씨와 그녀의 아들인 정청군의 사연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소연 씨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정착했고 그녀의 17살 아들은 엄마와 재회하기 위해서 탈북을 시도했다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상황입니다.
네, 자, 이소연 씨가 사실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벌이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보통 뭐 북한에 가족을 둔 탈북민들은 가족의 안전 때문에 자신을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소연 씨는 이 북한 정권과의 싸움이 아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보통 탈북민들은 가족의 안전 때문에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침묵하는 걸 선택하지만 종종 이렇게 국제사회에 알려야 북한 정권이 해당 가족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소연 씨도 전 세계를 돌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요. 미국 백악관 앞에서도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송환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네, 어떻게 엄마와 아들이 헤어지게 된 건지 좀 사연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소연 씨는 지난 2008년 생계를 위해서 당시 6살이었던 아들 정청군을 북한에 남겨두고 중국으로 떠났고요. 결국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에 아들이 이제 17살이 됐다는 소식을 브로커를 통해서 듣고 그가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된 이 씨는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성공적으로 아들을 중국으로 탈출시켰지만 다른 브로커 신고로 아들이 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요. 넉 달 후에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 씨는 이 아들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 아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14호 개천관리소에 수감됐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소연 씨, 엄마의 이런 활동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네, 이소연 씨 활동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이 한국,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를 방문해서 관리들, 시민사회단체, 싱크탱크,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비욘드 유토피아, 이 영화가 갖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화는 북한 체제와 이 탈북민들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또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이소연 씨는 이 영화 홍보팀에 참여해서 여러 국제 영화제에도 참석하면서 아들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녀는 이 영화가 아들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소연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아들에게 이 살아만 있어달라는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기사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미국 국무부가 주최한 행사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주관으로 나흘간의 비공개 회의가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회의는 미국, 한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활동하는 10여 개 단체 관계자, 또 줄리 터너, 북한 인권 특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들 단체는 모두 미국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곳들이고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유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네, 회의의 주요 목적 짚어볼까요?
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북한 내 인권과 자유 증진, 책임 규명, 정보 유입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법적 책임 규명, 해외 파견 북한 IT 근로자 관련 정책 설명, 기금 우선순위 설정, 프로젝트 소개와 평가 보고, 효과적인 옹호 활동 및 성공 사례 공유 등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네, 자, 회의에서 뭐 특별히 강조된 부분이 있었겠죠?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주민 및 탈북민 중심화에 대한 순서가 마련됐었는데요.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강조됐습니다. 이는 유엔 인권기구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회의에 10여 개 단체 관계자가 참여했다고 했는데요. 미국 정부의 지원을 직접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단체들일 텐데 미국 정부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 정부는 국무부와 이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를 통해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책임 규명, 자유로운 정보 흐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확인된 바에 따르면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ED는 지난 2022-2023 회계연도에 30여 개 프로젝트에 43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2023-2024년에도 비슷한 금액이 책정됐습니다.
네, 자 이런 지원이 북한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이런 지원은 북한 내외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탈북민 및 북한 주민 중심의 인권 증진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다고 하죠. 어떤 얘기인가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도발 시나리오별로 정교한 대비 계획을 마련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걸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자 특히 어떤 종류 도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 앞두고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또 국가 중요 시설을 목표로 한 교란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경고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연초부터 지속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못 받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총선을 겨냥한 도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반도 전문가들은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이 북한의 국지 도발이라든지 남북한 간의 우발적 충돌이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강력한 미한 동맹과 한국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휘둘리지 말 걸 당부했고요.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전술핵 전쟁 위협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 어떻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군사 도발보다는 우회적인 방식의 도발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김진무 교수는 북한의 총선 개입 행위가 보다 우회적이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방식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간부들을 질타했다고 보도했네요.
네, 최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방 인민들의 생활 필수품 부족 문제를 심각한 정치적인 이슈로 규정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 지도부서와 경제기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몇몇 유리한 조건을 가진 지역만이 지방 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다수 지역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럼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또 인민군을 동원해서 이 계획을 지원하고요. 지방 담당자들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방 민생 문제가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가 심화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이를 북한이 핵무기 개발, 도발로 인해서 국제사회 제재와 고립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이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려울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국방력에 투입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와 경제 개선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려울 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생산 설비의 수입이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정책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및 중국과의 교역 회복을 통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탈북민들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네, 탈북민 출신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에 자원과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이 지방의 민생 경제가 악화하고 있고 평양과의 격차가 심화돼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평양 발전에 집중하는 정책이 배급제 붕괴로 인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약화와 외부 소식에 대한 인식 증가로 이어져서 불만이 심각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 시간인데요.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미국에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바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반품인데요. 매년 돌려진 이 반품된 제품 규모만 해도 천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반품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상승세 이어가는 온라인 쇼핑 그리고 반품 증가. 최근 미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튼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 그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U.S. retail sales increased more than expected in December, another sign that the economy remains strong.
로이터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12월 미국 소매 판매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소매 판매를 이끈 것은 바로 온라인 판매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통계 전문 업체 스태티스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과 2019년 5천억 달러를 넘지 않았던 이 온라인 쇼핑 매출액은 2020년 5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 거의 6천억 달러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어 2021년에는 약 7,30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는 7,900억 달러에 도달했고요. 지난해에는 9,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사이 이 매출 규모가 거의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 온라인 쇼핑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이 반품의 증가를 불러왔습니다. 반품 처리 역물류 전문 업체인 옵토로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We've seen returns increase 3 to 5 times at a brick and mortar. We all expect free returns.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이 상점에 가서 반품을 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3배에서 5배 반품이 늘어났다는 설명인데요. 소비자들이 모두 무료 반품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업체는 경쟁력을 갖고 이 소비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무료 반품 정책을 취한다는 겁니다. 반품 비용과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온라인 쇼핑과 함께 반품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브래키팅이란 겁니다. 원래 이 브래키팅은 이 사진과 관련한 용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하나의 피사체를 이 빛의 노출과 각도를 달리해서 여러 장을 찍는, 그러니까 이 그룹으로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이 온라인 쇼핑에서 바로 이 브래피킹이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신발 매장에 직접 가서 신발을 살 때는 자신에게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신발을 신어보기도 하고요. 이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 뭔지 알기 위해서 이 색깔별로도 신어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브래키팅입니다. 옵토로의 설명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commerce has just changed the game when it comes to returns. Folks are now using their bedroom as their dressing room.
이제 소비자들은 마치 자신의 침실을 탈의실로 삼아서 한 번에 세 개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그중 두 개를 반품해 버린다는 겁니다.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온라인 쇼핑을 한 소비자 가운데 절반이 바로 이런 브래키팅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거나 혹은 우편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 우편을 통한 반품은 특히 판매자 입장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옵토로 설명에 따르면요, 정상적으로 팔렸던 제품이 반품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원래 판매 제품 가격의 최대 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100달러 하는 재킷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이유가 됐든 반품을 하기로 결정하고 재킷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판매자에게 이 옷이 다시 돌아가는데 최대 66달러가 들어간다는 설명입니다. 자, 엄청난 비용이죠. 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반품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미 소매연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반품 규모는 743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체 판매 중에 14.5%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물건을 산 100명의 소비자 가운데 14명 넘게 반품을 했다는 겁니다. UPS 산하 조직인 해피리턴스가 지난 2023년 이 제품 반품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이 설문에 응답한 판매자 가운데 반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에서 20%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52%였고요. 20에서 30% 이상 늘었다고 답한 응답률은 47%였습니다. 반품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품을 직접 반품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샀든 혹은 직접 매장에서 샀든 이 물건을 판 업체를 직접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본인이 구매한 제품과 영수증을 함께 들고 가면 현장에서 바로 제품을 수거하고 그 비용은 환불해줍니다. 자, 그럼 우편을 통한 반품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온라인 매장에서 이 남성 재킷을 구매했습니다. 평상시 가격이 380달러나 하는 이 꽤 비싼 자켓이었는데요. 예, 한정 특가 상품으로 80달러에 판매를 한 겁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에 바로 그 재킷을 샀죠. 한 5일이 지난 뒤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했는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보니까 허탈하게도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 옷을 반품할 텐데요. 한번 반품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을 구매한 온라인 매장에 들어가서 이 제품 주문 번호를 쓰고요. 반품 버튼을 누릅니다. 반품 사유로는 다른 제품 배송 이렇게 적었습니다. 반품 신청을 하자마자 제 전자메일로 반품 신청 안내가 들어왔습니다.
자, 메일을 열어보니까 자, 우편으로 반품할 수 있는 송장이 함께 보내졌습니다. 자, 이 옷을 배송된 박스에 다시 담고 이 송장을 프린터로 출력한 뒤에 자, 박스에 붙여서 이 가까운 우편 배달 업체에 맡기면 반품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자, 귀찮긴 하지만 설명대로 다시 옷을 박스에 담았고요. 송장을 붙여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배달 전문 업체인 UPS로 가겠습니다.
Hi, how are you? This is for return. My code here. No?
Are you leaving my confirmation? You also have a nice one.
Thank you.
자, 이미 송장까지 붙여서 왔기 때문에 그냥 기계로 한번 송장을 찍더니 바로 접수됐다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 최근 반품 대행 서비스가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호출 택시 서비스를 하는 우버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5달러를 내면 최대 5개까지 제품을 수거해서 대신 우편 배달 업체로 가져가 반품을 해준다고 합니다. 변화를 꾀하는 업체들. 앞서 언급한 대로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반품에 대한 처리가 엄청나게 큰 고민입니다. 최대 66%에 달하는 이 반품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 반품된 제품을 처리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품 하자 여부를 확인한 뒤에 재포장해서 판매하려면 이 작업을 할 인력과 장소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이 추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창고에 마냥 쌓아놓게 되면 이 보관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래저래 이 반품 처리가 골칫덩이인 겁니다. 결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들이 구매한 제품을 반품하는 것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이에 여러 업체는 이 무료 반품 정책을 끝내고 반품 비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형 의류업체인 자라가 대표적인데요. 이 업체는 우편을 통한 반품은 건당 약 4달러의 비용을 받습니다. 해피 리턴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판매자 중 80% 이상이 이 반품 비용을 받기로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의 에디터 사만다 골든 씨의 설명 들어볼까요?
Some retailers have made their return policies a little bit more restrictive this year. What this means for you as a shopper.
골든 씨는 반품할 필요가 있는 제품을 구입할 때는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쇼핑 성장과 이에 따른 반품 증가와 그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9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텍사스주 댈러스 거리에서 차량 가두 행렬이 진행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덮개가 없는 무게차여서 누구나 쉽게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가두 행렬이 진행되는 동안 경호원들이 탄 자동차가 케네디 대통령 주위를 엄호하며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 차량 가두 행렬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낮 12시 30분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시 미국의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인 CBS를 통해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세 발의 총격을 받았다고 속보를 전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인근에 있는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상태는 이미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CBS 뉴스 진행자 월터 크롱카이트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중부 시각으로 오후 1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소식이 미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에 미국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온 미국인이 대통령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살인범을 찾기 위해 현장을 봉쇄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사건 발생 몇 시간 뒤 경찰은 대통령 암살 용의자로 리 하비 오스월드라는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오스월드는 케네디 대통령이 총격당한 장소에서 가까운 한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격이 있은 다음 오스월드가 건물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혐의로 기소된 리 하비 오즈월드는 평범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즈월드는 전직 미 해병대원이면서 공산주의자였죠. 오즈월드는 소련에서 얼마 동안 살았고 소련 시민이 되려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즈월드는 또 쿠바의 공산주의 정부를 지원하는 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경찰은 오즈월드에게 케네디 대통령의 죽음에 관해 심문했습니다. 하지만 오즈월드는 자기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11월 24일 아침 2박 3일 동안 구금됐던 오즈월드는 댈러스 경찰서에서 다룬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리 하비 오즈월드가 이송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이송 도중 오즈월드가 총을 맞고 쓰러지는 모습이 텔레비전 방송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즈월드가 감옥으로 이송될 때 경찰관 두 명이 양쪽에서 오즈월드를 잡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이들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총성이 울렸습니다. 오즈월드가 총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즈월드에게 총을 쏜 범인은 댈러스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잭 루비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나와 있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사들은 잭 루비가 사람들을 뚫고 나와 오즈월드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생생히 중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잭 루비는 평소 존경했던 케네디 대통령의 유족들이 재판에 겪는 일을 막기 위해 오즈월드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즈월드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송됐던 파크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은 오즈월드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리 하비 오즈월드 역시 총을 맞고 같은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유해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제1호기에 실려 텍사스주 달라스를 떠나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1963년 11월 25일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매튜 성당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장례식은 세계 92개국의 국가원수와 사절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후보 TV 공개 토론회에서 재치 있는 말솜씨와 자신만만한 태도로 미국 유권자들을 사로잡았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지도력을 보이며 미합중국을 이끌었습니다. 젊고 활력이 넘치는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1월부터 1963년 11월까지 채 3년이 안 되는 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많은 미국인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와 계획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흑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의 한 사람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학 비평가들은 아프리카계인 볼드윈이 미국의 인종 문제와 주체성을 솔직하고 과감하게 파헤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1963년 그를 표지 인물로 실고 미국 인종 문제의 어두운 현실을 그처럼 신랄하고 매섭게 쓴 작가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볼드윈은 20여 편의 소설과 많은 보도, 논평, 시, 희곡 등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1950년대와 6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비평가들은 그의 첫 저서 산에 가서 말하라, Go Tell It on the Mountain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자신의 어렸을 적 생활에 바탕을 둔 것이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24년 뉴욕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할렘이라 불리우는 뉴욕시의 흑인 구역에서 자랐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경제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아홉 식구가 사는 집안에서 제임스 볼드윈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생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제임스가 3살 때 어머니는 한 공장 노동자와 결혼했습니다. 새 아버지는 제임스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볼드윈은 소설 산에 가서 말하라의 주인공으로 자신과 비슷한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경험도 소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임스의 의붓 아버지는 할렘의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산에 가서 말하라 속의 소녀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독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의붓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17세 때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의 그 같은 고민과 경험은 그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평가들이나 그 자신도 기독교 성경이 소설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또 그가 흑인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듯 글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볼드윈의 단어, 문장의 리듬, 해설 등이 모두 설교와 비슷했습니다. 재즈와 블루스의 음악적 전통도 그의 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글을 더욱 힘이 있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기독교가 노예제를 지지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일부 흑인 기독교 신자들이 종교를 억압을 수용하는 변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인들이 인종차별에 항거하는데 기독교가 함께하기도 했다며 찬사도 보냈습니다.
그의 저서 산에 가서 말하라는 또 주인공의 부모가 왜 어떻게 남부로부터 뉴욕시로 옮겨왔는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세기 전반 미국 남부의 흑인들이 북부로 대거 이동한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현상은 대대적 이주라는 뜻의 Great Migration으로 불리웠습니다. 흑인들은 남부의 인종 분리법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북부로 이동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꾼으로서의 그의 재능은 역사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흑인으로서 자신은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릴 적부터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좋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그는 교회 설교는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예술인들이 사는 뉴욕시의 그린위치 빌리지로 갔습니다.
볼드윈은 새로운 곳에서 일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리즌 리뷰나 더 네이션 등 정치 전문지에 글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흑인 작가 리처드 라이트와도 교류했습니다. 라이트는 볼드윈이 글을 쓰기 위해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볼드윈은 1948년 파리, 런던 등을 여행했습니다.
볼드윈은 그 후 6년 동안 파리와 프랑스 남부에서 살았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도 살았습니다. 그가 산에 가서 말하라를 펴낸 때는 1953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학 비평가들은 이 소설이 발표되자 미국 문학에서 위대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인기를 끈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1955년 볼드윈이 앞서 쓴 에세이와 평론들을 모은 책이 출간됐습니다. 원주민의 아들이 쓴 노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흑인들이 부딪히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다룬 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또 자신이 흑인으로서 유럽에서 경험한 것들도 썼습니다. 비평가들은 그 저서가 당시 당면하고 있는 가장 문제가 많은 이슈, 즉 인종차별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볼드윈은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썼습니다. 1956년에는 지오바니의 방, 지오바니스 룸이 출간됐습니다. 이 소설은 파리에 살고 있는 한 미국 백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여성과 이탈리아 남성을 사랑했습니다. 이 소설은 사람의 성취향을 인정하는 데 따르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드윈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다음 책, 다른 나라, Another Country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예술가들 사이의 인종, 성, 주체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다루기 꺼려하는 그런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과감하게 썼습니다. 비평가들은 볼드윈의 순수 소설보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글에 더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의 책 다음번의 화제 The Fire Next Time은 1963년의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책은 민권운동의 가장 강력하고 앞장선 소리라고 불리웠습니다. 미국 흑인들과 진보적인 백인들은 흑인과 기타 소수민족의 평등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많은 운동가들은 남부로 내려가 흑인들에게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볼드윈도 유럽을 떠나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The Fire Next Time은 두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였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가정의 젊은 아이한테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당면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주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강하고 용감하게 투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은 미국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볼드윈은 인종 문제가 극도로 나빠 국가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백인들에게 흑인 형제가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으니 변화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는 아메리카가 파멸하지 않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ire Next Time은 영향력이 큰 저서였습니다. 그 책으로 볼드윈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사주간지 타임즈의 표지에 소개됐습니다. 그 후에도 이 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저서로 남아있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70년대와 80년대 초 종교, 인종, 성의 정체성과 역사 등에 걸친 장편, 단편, 희곡 등 저술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 코너, 기차가 떠난 지는 얼마나 됐나요? 빌 스트리트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등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저서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보지 못한 증거는 1985년에 나왔습니다. 이 시기 볼드윈은 프랑스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 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토니 모리슨, 마야 안젤로 등 크게 성공한 흑인 문학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1986년 국가훈장, 레지옹 도네르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볼드윈은 1987년 남부 프랑스의 자택에서 타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미국의 학교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책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다른 사람의 다른 점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의 시급한 경고가 오늘날도 중요하게 살아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이 당면한 고민을 직설적으로 다룬 문학가 제임스 볼드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